사도행전 25번째 데살로니카 교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봉독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쓴 편지들, 우리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 서신들은 사도행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이 전통적으로 13개로 알려져 있는데 AD 51년경에 데살로니카 교회에 쓴 편지는 이 성경의 바울 서신 중 뒷부분에 위치하지만은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은 그 교회에 있는 특성과 교회가 설립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카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얘기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바울이 곧이어서 데살로니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곳에서도 예외 없이 핍박이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만 남겨놓고 밤중에 황급하게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계속 도망다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복음을 여러 곳으로 신속하게 확산시키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때로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것 같은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계속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서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르다가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는데 이제 막 세운 교회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를 남겨놓습니다. 디모데에게 교회 형편을 알아오게 하는데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이 굳은 신앙과 사랑과 소망을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3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항상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게 바울과 디모데 데살로니카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고 싶다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읽으면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카 전서를 보면은 이런 그 비하인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도행전 강의하겠지만은 이 교회와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들과 같이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바울 서신도 이제 같이 배우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이 신약 성경의 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만 제대로 여러분이 그 대충의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거진 마스터한 거나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울의 감사 편지를 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카로 다시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그런 또 소식을 갖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게 꼭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카의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내가 일하면 뭐하냐.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얘기인데.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람들이, 아, 그러면은 주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6개월 이내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는 다른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이 종말에 관한 언급이 자주 발견되는데 오늘도 그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뭐라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재림의 날에 일어나는 그 순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랩처,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를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의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게 사실은 이때 나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들려 올라갔습니까? 에녹,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또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들려 올라갔습니까? 예수님. 네. 이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게 괜히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들려 올라간다는 걸 미리 예고편으로 프리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랑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에 도착하는데 이 데살로니카는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150km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이 제조업의 중심지고 이 항구라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데는 항상 유태인들이 장사하는 유태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장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자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아주 모든 조건을 가진 아주 중요한 유럽의 도시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네, 이제 바울이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카 유태인 회당에 다 있는 사람들은 물론 유태인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 구약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이사야 같은 데서 예언하는 메시아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설명하고 증명하고 자세히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3주 동안에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친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그 계속되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요.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이 돼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귀부인, 고위 지도층의 아내들을 이제 귀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데살로니카 교회나 구성원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 복음이 부유한 지식층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은 설명을 안 하지만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1장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이래요. 성경 말씀이 있고 어떤 때는 참 황당한 얘기들이 써 있는데 어떻게 확신이 생깁니까? 네, 우선 첫째,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즉 성령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큰 확신이 되려면은 성경을 연구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큰 확신은 영어로 deep conviction, 또 full assurance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study하고 memorize하고 meditate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논리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해서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분해하고 쪼개서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고 왜 그런 말씀을 썼는가 이해하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니까 감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 우리 바이블 스터디 좀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같이 토론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참 문제가 있어요.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항상 따르는 곳입니다. 네, 왜 이들을 박해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그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의 모습이 당신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바울은 이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자, 새로 설립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유대인 회당에서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인데 바울의 말에 넘어가서 바울의 말에 설득돼서 다 그냥 새로 생기는 기독교 교회로 뺏기는데 이건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그냥 밖에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불량배를 동원했다는데 불량배라는 게 지금의 용역입니다. 용역이란 거 아시죠? 네, 조폭. 그 노동자들이 피켓 들고선 데모하면은 있지 않습니까? 조폭 사갖고선 보내서 그냥 다 때려 부치지 않습니까? 이 바로 똑같은 이런 일들이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났습니다. 시장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서 때려져갖고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을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야손은 영어로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은 로마서 16장 바울의 친척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야손이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만든 것이 데살로니카 교회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해서 야손과 다른 형제들이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서 외쳤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저의 칙령을 거역해서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데 예수가 이제 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황제의 명을 어기고 치안을 위협하는 거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를 떠나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조건부로 야손한테 보석금을 받고 이제 야손을 풀어줍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황급하게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신을 시킵니다. 바울은 새로 설립된 교회를 버려두고 모두 다 떠날 수는 없는지 디모데를 남겨놓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여러분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어도 됩니다. 이제 막 설립된 이 데살로니카 교회 상당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데살로니카 편지에 의하면은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더 열심을 내고 이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돼서 그 믿음이 그 소문이 아주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크리스천이 받는 박해는 복음의 전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에서 남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곳인데 당시에 도보를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늘 하는 대로 여기서도 유대인 회당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이 써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교양이 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게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봤답니다. 여기 교양 있는 영어로 모아 노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어의 뜻은 하이본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뜻 같아요. 근데 개역개정은 더 너그러로 번역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 가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그 반응이 다 달라요. 바울의 선교를 개역개정만 따라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 같아요. 이 가르침을 바울의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는 거 아시죠? 쫙쫙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에요. 또 과연 이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매일 성경을 권탄됩니다. 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에 아주 신실함을 잘 보여줍니다. 데살로니카 교회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간절하게, 노랗게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공부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과연 성경적인가를 알기 위해서 집에 가서 매일 성경을 공부한답니다. 야, 여러분 이런 교인들만 있으면요 목사는 참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만. 이 설교나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냥 촥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냥 성경은 말세에는 거짓 교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성경 어느 한두 구절 고집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같으면은 이 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혈도 안 받고 뭐 군대도 안 가고 네, 이단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스터디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차라리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르침이 정말 옳은 건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날 배운 것이 올바른 진리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진실인지 확실합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짝이 있죠?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과 짝이 있습니다. 뭐 다니엘서 같은 요한 계시록 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서 확인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 설명이 안 된 많은 부분들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같은 데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매치하면은 그 말과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2절에 그 결과가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가장 보람된 순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튕겨 나오는 분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데 말씀이 튕겨서 돌아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은 다 젊으니까 굉장히 순수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요. 목사 말씀을 뭐 확인하는 건 좋은데 목사 말씀을 안 받아요. 전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튕겨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무협 영화나 무협 소설 읽으신 분들 알지만은 여러분 그 전문 용어로 이 반탄 기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장풍을 계속 쏘잖아요. 그러면 장풍을 쏘면 이 장풍 맞은 사람이 다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내공이 강해요. 그럼 내가 쏜 장풍이 탁 반사가 돼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럼 제가 다쳐요. 목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갖고선 내뱉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한테 돌아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말씀을 흡수하는 게 보여요. 우리 성경 공부 멤버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그냥 쫙쫙 빨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대학교 시절부터 이 과학공부 선생활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수십 년을 지금 이제 뭐 성경 공부가 됐든 학생들 과학 공부가 됐든 이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다 보면은 제가 하는 얘기를 쫙쫙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요. 자, 이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 눈에 보이면요. 여러분 참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람 정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하겠는데 여러분 설교나 바이블 스타디에서 제가 엉뚱한 소리에서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고개를 좀 끄덕이세요. 못 알아들어도 다소 알아듣는 척 좀 하세요. 이 데살로니카 편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째, 이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면은 반드시 이 사람들한테 질투를 받고 핍박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우리 같으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아이고, 또 가면 또 핍박받을 텐데. 근데 이 바울은 계속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이것도 데살로니카 전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 2장 2절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2장 4절에 있어요.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야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고난 받을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바울에게는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 살면 스트레스의 연속인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쌓이면은 언젠가 폭발을 합니다. 그냥 넘어 절대 스트레스는 그냥 넘어가지 않다. 이거 안 풀어지면 쌓입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 들어오는 거면요. 40대 중반에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암, 뭐 당뇨병, 저 같으면 당뇨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그 체질은 대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해도 바울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한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끔이라도 풀어주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쌓이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때가 AD 51년이라고 했죠. 그럼 바울이 AD 5년생이면은 이때 나이가 바로 40대 중반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스트레스 터집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들도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고 쉬면서 재충전하는데, 아,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째인데. 그런데 이 선교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는 스트레스만 그냥 받고 쌓였는데, 이 스트레스 풀 한가 시간이 없어요. 자,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연약한 점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보고 계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신실하게 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 푸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8년째 지금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을 만난 게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보면 제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를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마련하신 광야의 오아시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나와 찾아온 휴식의 기간입니다. 바울을 영적으로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스트레스 풀라고 만들어주신 스트레스 푸는 약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제 말씀에 저희가 지금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 스트레스 풀어주는 약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알고 좀 여러분 성경 공부 해오세요. 성경도 읽어보시고. 네. 참 어떤 때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앞으로 이제 이 바울에게는 대전투가 두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딥니까? 바로 그 다음에 간 아테네입니다. 고린도입니다. 왜? 아테네는 유럽 철학의 근원지입니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텔레스 다 나온대요. 이게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아리스토, 그리스도 철학자들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이 지금 현대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뭐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하고 이 세상 생각하고 딱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이제 아덴에서 벌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고랑으로 가는 데가 타락한 도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고린도서를 또 살펴보면 잘 압니다. 이 세상 그 이성적인 그 그리스 철학과 또 이 타락한 세상과 이 대전쟁을 준비하는 재충전하는 기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세상교회가 교회 경비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아니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선교여행 경비하고 자기 생활비를 마련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답이 있어요. 대사는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 밤낮으로 일했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자, 이 바울의 내용은 데살로니카에서 그 제이슨, 야손집에서 지나지만은 늘 그랬듯이 평일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감당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목사의 생활비는 자기가 부담한다. 자비량 목회라고 합니다. 자비량 목회 모델입니다. 지금도 바울의 이 자비량 목회 철학을 따라서 목회하시는 많은 그 교회적인 목사님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랐죠. 그렇지만 옛날에 한국의 이민 초기에는 이 세탁소나 조그만 스토어를 운영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이 옛날에 다 그랬어요. 또 지금도 평일에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미국 목사님들 참 많이 봅니다. 뭐 어떤 분은 컨테이너 운전사하고 어떤 분은 프로모하고 그래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지내면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 부모는 그 다소에서 텐트 제조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라면서 집에서 배운 기술이 천막 제조예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곳에서 짧은 기간을 처리하다가 핍박이 오면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상황에서 천막 제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무가내밖에 없어요. 제가 사업을 좀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 생각이 바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하던 회사를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될 텐데, 그 옛날 같으면 제가 어디 뭐 격리사원, 신입사원, 뭐 격리사원의 연봉 3만 불짜리를 제가 가겠습니까? 근데 생각이 바뀌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벌면 도둑질만 되는 거고, 경리사원이 어떻고 신입사원이 어때. 그래서 제 생각은 딱 그거였어요. 아, 경리사원이면 야근 안 할 테니까 밤에 5시면 끝난다. 그러니까 끝나면 난 신학교 가게 해달라. 그 조건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 바울에게도 그게 막노동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물론 전문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문직이 있어야 돈 페이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장래가 보장이 되고 또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겠지만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거 명심하세요. 크리스천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은 직업은 부업이에요. 이거는 부업이에요. 여러분의 본업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예외적으로 도움을 받지만은 네, 바울한테 쭉 10년간 도움을 줬습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막노동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밝히는 게 자기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예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패를 끼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게을리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밤낮을 했답니다. 참. 자, 이건 우리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의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참 멋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로부터 생계비 받았죠. 그것도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라는 사역자들은 그 신앙 공동체, 교회죠. 생계비를 받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다 생계비 받고 자기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사라니까 성도들이 아, 그러지 않아도 일하기 싫은데 긴박한 예수의 재림이라는 그 종교적인 이유가 생겼으니까 핑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충고하는 게 대사라니까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서 있는 말씀 중 제일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들으시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모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옛날부터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기쁨이라는 게 이거는 이성이 아니고 감정이에요. 아 어떻게 사람을 감정을 컨트롤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기쁘다 그러면 기쁘십니까? 기뻐하라는 뜻을 이 말을 바꾸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성경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천국에 딱 고정시킨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일에 아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여기 순례자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씀은 우리 시선을 항상 천국에 두라는 이거 명령이에요. 그렇죠?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항상 천국에 둘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자. 기뻐하는 거, 세상에 기뻐하는 걸 사랑임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 구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조그만 일에, 큰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은 바울은 항상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빛나던 스테반의 얼굴 기억하세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날까요,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열리고, 아,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그를 맞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쁠래, 안 기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쳐다보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세상 일에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가게 될 본향, 천국, 새나라, 새 땅. 여러분, 그 새나라, 새 땅을 바라보면요. 그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옵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는 나라, 우리가 가게 될 본향에 고정시키고 사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카 또 베레아 교회 신실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아주 간절한 자세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하고 메모리즈하고 메디테이션에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